함께할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오늘은 시편 104편 1절로 23절 말씀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04편 1절로 23절 말씀. 다시 한 절 교독하십니다. 자, 1절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사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 위에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시 주신 곳을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게 된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준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솔개에 깃들으며 학은 잣나무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치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음악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며 물가서 그 굴 속에 눕고 갇힐 씁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여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아멘. 오늘은 104편 중에 서론 부분을 좀 제하고요. 6절부터 23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과 본론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본론 부분 위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6절부터 23절까지 좀 같이 눈으로 읽어가 보실까요? 세 단락으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 단락은 땅의 기초를 정하사 영원히 흔들리게 아니하게 하시는데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에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주신 것을 흘러가고 산으로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쭉 읽으면 어떤 그림에게 가장 맨 먼저 어떻게 되어있다고 표현하죠? 물이 땅을 덮어버리는 상황에서 출발하죠. 그렇죠? 물이 산들 위에 솟아나 올랐다라고 표현하죠. 물이 땅을 덮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꾸짖어서 물을 도망하게 하시고, 그렇죠? 물을 도망하게 하시고 정한 곳을 흘러가게 하시고 산이 솟아오르도록, 그렇죠? 땅이 올라오는 거죠. 땅이 올라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물은 어떻게 했어요? 물은 경계를 정하여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바다에 잠겨있던 땅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는 대륙, 이 땅이 만들어지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어디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와요? 노아의 홍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기도 하죠. 그렇죠? 홍수에 이렇게 잠겨 있다가 물들을 이제 쫓겨나고, 그렇죠? 물들을 쫓겨나고 땅이 묻히 다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이미지도 하다고 얘기했죠. 창조에서도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위 아래 물을 나누셔서 거기에 궁창을 만들어내시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렇죠? 가장 첫 번째 보이는 이미지는 뭐예요? 일단 장면에 이해, 문장 이해를 먼저 해야 되니까 좀 지루하셔도 뭐예요? 이 물 속에 덮여있는, 여기서 바다죠. 그렇죠? 바다 속에 덮여있는 땅을 다시 한번 꺼내는 이미지를 첫 번째로 보여줘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장면을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까? 10절부터 눈으로 쭉 보세요. 여기서 샘을 골짜기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을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를 그가 길들며 나뭇가지에서 지저귀 노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서 물을 부어주시나니 주께서 하신 일을 결,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 마음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 얼굴 윤택하는 기름과 사람 마음 환하게 하는 양식을 주도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게 두 번째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덮여 있던 땅이 솟아났어요. 근데 땅만 솟아나면 이 땅 어떤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렇죠? 죽음의 땅이에요. 땅만 있으면 살 수 없어요. 땅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옛날에 사고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도 그렇죠? 물이에요. 물. 그렇죠? 바닷물 아니라 어떤 물? 샘물. 먹는 물.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이렇게 땅을 솟아나게 하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야 돼요? 저 산 위에서 샘을 터뜨리셔서 그 샘물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림이. 그렇죠? 샘물이 흘러내려왔더니 뭐예요? 이제 동물들이 막 해갈. 막 물이 없어서 목말랐던 동물들이 막 그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새들이 그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그리고 식물들이 막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식물들이 자라나니까 누가 기뻐해요? 그 식물을 먹는 사람들도 기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미지는 뭡니까? 첫 번째 이미지는 바다 속에서 땅에 나오는 이 어떤 면에서 이제 첫 장면이라면 두 번째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그 땅에 물이 흘러내려와서 동물들과 식물들, 사람들이 그것들을 누리는, 그렇죠? 자, 이게 두 번째 장면이에요. 세 번째 장면으로 가보죠. 세 번째 장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나무는 물이 흡족하여 그것이 백향목이 되는데 새들이 백향목 속에 깃든다로 표현하고요. 학은 잣나무에 집을 짓고요.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막 이렇게 표현하지, 그렇죠?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신 산림의 모든 짐승이 밤이 되니까 기어나오고 젊은 사자가 먹이를 쫓아서 부르짖으며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면 저녁까지 수고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뭐예요? 새. 그렇죠? 새. 그리고 동물. 그리고 밤에 나오는 동물, 젊은 사자. 뭐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각각이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란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요? 각각 때에 맞게 자기에 맞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게 은근히 부정적인 이미지랑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는 밤이 되면 짐승들이 나온다 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그걸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여요? 사실은 어두운 이미지로 받아들이죠.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온다 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게 어두운 이미지와 밝은 이미지죠? 이게 밝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깜깜한 밤이 되는 걸 왜 밤이 있어? 라고 하는데 아니야 밤이 있어야 밤에 돌아다니는 짐승들이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울부짖는 사자는 되게 나쁜 이미지죠. 하지만 여기서는 밝은 이미지죠. 울부짖는 사자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먹이를 구하고 있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리고 밤이 되면 때가 되면 그 사자는 또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고 어떻게 편해요. 긍정적으로 모셔야죠. 높은 산. 아유 저기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야. 아 거긴 산양을 위한 곳이야. 산양들이 거기에 살아. 그렇죠? 바위 덩어리. 이것도 부정적인 이미지죠. 근데 바위 덩어리는 너구리의 피난처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장면의 이미지는 뭐예요? 이렇게 이 물들이 그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셔서 많은 동물과 많은 식물들이 자라나요. 그럼 자라난 동식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각의 자기의 개성대로 모양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중에 이쁘고 긍정적인 거를 많이 적기보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렇죠? 높은 산, 바위, 사자 뭐 이런 것들, 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그 생명체가 아름답게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요? 거기에 사람도 들어가죠. 그래서 사자가 울부짖어 먹이를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이게 세 번째 장면이에요. 각각의 동물들이 각각의 모양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아름답고 축복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편 104편에서 나오는 이 그 중간은 본문들인데 사실 왜 설명을 이렇게 좀 지루하게 길게 하냐면 104편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날려요. 사실 글자를.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도 안 읽어 이걸.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새가 날아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날라다니는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렇죠? 날라다니는 부분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시인의 자연관이 담겨 있죠. 이 시인의 자연관. 이 시인의 세계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보는 세계관은 어떤 거예요? 이 시인이 보는 세계관은? 이 시인이 보는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를 만드셨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육지, 이건 우리가 어떤 메타포를 가져요?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고, 바다는 어둠을 상징하고, 바다는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인생에 정말 혼돈스럽고 죽음이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제대로 살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진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진리가 있어요. 기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는 기반만 있다고 살 수 있어요? 없죠. 거기 하나님께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죠. 샘물을 틔우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 공급을 받고 어떻게 돼요? 동물과 식물들이 그 공급을 갖고 필요한 것들을 누리죠. 그럼 두 번째 장면은 뭘 상징해요? 공급하신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럼 세 번째 장면은 뭘 상징해요? 그럼 공급 속에서 그 공급 속에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살아가요? 아니죠. 각각의 부르심이 있죠. 각각의 소명이 있어요. 각각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자기만의 개성 있는 주체적인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지루하겠지만 그럼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은 어때요? 생각하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은요, 아 세상은 이래 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시인은? 시인은? 시인의 세계관대로 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인간, 나라고 해보죠. 나. 아, 첫 1단계는 그럼 뭐예요? 바닷속에서 땅이 올라오죠.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청사진, 그림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엉망진창이고 난 문제가 많고 이게 뭐 나는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명확한 청사진 거기 있어요. 그렇죠? 네. 난 저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저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셔야죠. 주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은 그 청사진을 이해하고 은혜 받으면 돼요? 아니죠. 내 역할이 있어요. 내 역할. 너구리는 바위에 있어야 되고 산양은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사자는 울부짖어 돌아다니며 먹이를 구하고요. 사람은 일하여 저녁까지 수고해야 되죠. 그렇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계관으로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우 난 한심해.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 세계관은 그럴 수 없어요. 아 내가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아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고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청사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청사진이 있어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내 역할이 있어요. 세상은 그지 같고 이런 세상이 돼야 된다는 청사진이 있어요. 그 청사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속에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그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내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시인의 청사진이에요. 이 시인의 세계관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이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란 놈한테는 정말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정말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닷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일으켜내지 못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살죠. 그 사람이 되게 맞아 보이는 말들을 짓거리지만 그 말은 결론은 부정이에요. 부정.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어쩐다. 의로워 보이는 말들을 하지만 그건 다 바람 같은 말들이에요. 왜요?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된다는 얘기, 못 하겠다는 얘기니까. 자, 난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비난하지 마세요. 아유, 여기 이 모양이, 아, 저, 무슨 짓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을 왜 비난합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왜 비난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만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욕하는 거잖아. 그건 내가 나쁜 사람인 거지. 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지 마세요. 아, 쟤는 진짜 답이 없구나 싶잖아요? 그럼 무시하세요. 욕하지 마세요. 왜 욕을 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렇죠? 내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세계관에 답이 없다. 그런 사람은 아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답이 없으니까 함부로 행동하겠죠. 그렇죠? 내 세계관에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샘물이 터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가라겠죠. 답이 있긴 한데 안 돼. 그게 이게 안 돼. 이게 저게 맞긴 하고 저렇게 돼야 되긴 하는데 이게 안 돼. 안 돼. 사람 구하지 않겠죠.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인생에 샘을 터뜨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샘이 터지는 이미지가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 이미지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끝없이 샘이 터지는 물. 이게 샘이 터지는 이미지.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샘이 터지는 이미지가 뭐예요? 주의 은혜가 주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뭐가 있어요? 주의 은혜가 주의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게 답이에요. 근데 이 광야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목말라 죽겠죠 다. 이건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답은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는 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맞아 보이는 얘기를 잔소리처럼 듣죠. 지적질처럼 듣죠. 비난처럼 듣죠. 그 기준 앞에 자기를 자책하죠. 죄책감만 느끼죠. 그래서 오히려 그 높은 기준으로 나를 비난하는 하나님이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땅을 바다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샘물 하나 없는 죽음의 땅을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샘을 터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는 사람은 뭐라겠어요? 소망을 갖죠. 기대감을 갖죠. 은혜를 구하죠. 도움을 구하죠. 도움을 구해요. 세 번째, 뭘 안 믿는 사람.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셔서 어떻게 하실 거야? 아니에요. 너구리는 바위 위에 숨어야 되고요. 산양은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사자는 먹이를 구하려고 울부짖으며 돌아다니고요. 짐승들은 낮에 타인의 낮에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을까 봐 밤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에요. 그걸 나쁘게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 동물 얘기를 하자는 거였어요? 사자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핵심 구절은 뭐예요? 핵심 구절은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나와서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산양은 높은 산에 있고 너구리는 바위에 피하고 젊은 사자는 먹이를 쫓아 부르짖고 사람은 일하여 저녁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내가 해야 될 수고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죠. 움직이죠.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답이 있고 그 답을 향한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 도우심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그럼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거기서 해야 될 내 수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럼 난 10시에 눈을 떠서 5시에 눈을 감으리라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가. 그렇죠? 성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설교했는데. 성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인생의 미래에 결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성실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열심히 살 수 없어요. 성실은 뭐예요? 내가 하는 활동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람을 대하는 것, 내가 오늘 노력하는 것, 내가 오늘 움직이는 것, 내가 오늘 일하는 것이 내 인생에, 내 자신에게 큰 역할, 영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걸 흔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나마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그럼 그 그나마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 시인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길게 했네. 이 시인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인은. 이게 내가 그냥 내 관점은 이래가 아니라 세상이 진짜 이렇다고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진짜 이렇다고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바다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거기서 샘을 터지게 하셔서 만물을 목을 춤기시고 그들이 각각 자유로운 모양대로 최선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 이게 안 보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이잖아. 안 보여? 그 당시에 이제 자연관이죠. 세계관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세계관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어찌 됐건. 그렇죠? 이게 네 눈앞에 뻔히 있잖아. 이렇게. 난 이걸 정말 믿고 찬양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이러시더라 라고 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뻔히 보이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안 믿을까요? 눈에 뻔히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지경만 믿는 사람들이죠. 자의 경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비슷하냐 하면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좀 좋지 않은 비유일 수 있지만 한 고아아이가 있어요. 어릴 때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지 같은 원장을 만났어요. 나를 그냥 자기 고아원에 플러스 얼마 돈 내게 할 그냥 포인트로 보는 그런 원장과 그냥 월급 생활하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군대처럼 위계 가운데 이렇게 정말 서로 살려고 이렇게 난리치는 그 형들 동생들 사이에 딱 자기가 껴서 살게 됐어요. 몇 년을? 10년을. 그럼 이 아이에게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냉정한 곳이죠. 세상은 잔인한 곳이죠. 세상은 심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죠. 나 따위에게는 아무도 관심 없는 곳이죠. 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죠. 다들 난 이용해 먹으려고만 할 거예요. 얘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한 10년을 그러다가 얘가 나이 15살에 청소년이 됐을 때 그래도 감사가 들어와서 이 고아원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고아원을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좋은 곳에 보내줬습니다. 이 아이를 안타까워하는 상담사와 정말 헌신적인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원장과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형제처럼 대해줄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 얘를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 마음속에선 안 바뀌어요. 세상은 이 아이가 1년을 안 바꾸는 건 이 아이 책임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10년을 안 바꾸면 지 책임이에요. 그럼 그냥 완고한 거예요. 다른 세상을 보여줬잖아. 우리가 이 아이와 같아요. 그 원장만치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잘 못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부모님이 보여준 세상이 냉정했을 수 있어요. 이상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경험한 세상이 별로 좋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내가 0세부터 15세까지 살아온 그 삶이 지금 말한 것처럼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사명과 기회가 있는 그 세상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네가 세상을 잘못 경험했다고. 세상 원래 그러는 곳이 아니라고. 나쁜 사람들이 너한테 잘못된 걸 보여준 거라고.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된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요. 하나님께 분명히 그 사람 인생에 기회를 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가 하면 될 수 있는 영역도 열어주셨어요. 계속 얘기해요. 아, 세상은 그건 지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 뭘 겪어왔는지 상관없어요.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겪은 경험이 인생과 세상의 본체를 경험한 진리적 체험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좀 그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지 같은 구조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세상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서 땅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샘을 터뜨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샘이 떠진 그 땅에서 너구리는 너구리대로, 산양은 산양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그래요. 그게 세상이. 세상이 이렇다는 걸 보세요. 그 세상을 사세요. 그리고 나서 노래하세요. 이렇게. 세상은 이렇더라. 정말 살아보니 세상이 이렇더구나. 하나님 송축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세상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노래하죠. 다윗이 노래합니다. 마칩시다. 너무 오래 했네. 기도하러 오신 분들한테 설교 오래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휴일이라 낮에 좀 쉬어서 에너지가 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컸습니다. 그쵸? 아버지와 형들이 다윗을 사람 대접했습니까? 아들 대접 안 됐죠. 종 취급했죠.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셔서 아들들 좀 보자고 하는데 넌 나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모가 얘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얘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한 거죠. 얘를 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윗이 그 다음엔 잘 됐나요? 반짝 잘 되는 것 같다가 배신당하고 사울이 필요할 때 자기를 데려다 쓰더니 자기가 좀 커지니까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몇 년을 쫓겨요. 그렇죠? 다윗의 이 젊은 날에 나는 나를 아껴주지 못한 부모 밑에 성장해서 나를 배신한 왕 밑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이 정서가 어떻게 돼야 돼? 다윗이 고백하기에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봤는데요. 세상은 잔인한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노력해요? 왜 이렇게 노래합니까? 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을 믿고 그 세상을 선택해서 그 세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자기 부모가 보여준 세상이 아니라 사울이 보여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을 보고 믿고 택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이 세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왜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마다 정말 이렇게 원시적으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왜 답이 없습니까? 바닷속에서 땅을 일으키시는 분이 왜 답이 없어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있는데 안 됩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세요.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세요. 아 그래 기대해보자 기다려보자. 여러분 기다리는데 뭐가 됩니까?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수고하셔서 인생을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내 수고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수고는 일만 하고 구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그 수고가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그 수고가 가장 정확한 믿음이에요.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바라보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시선이 있지만 가장 중심에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답을 내시고 은혜를 주시며 내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해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기본적인 신뢰 가운데 내가 고민하게 하시고 이 기본적인 신뢰 가운데 때로 실망하고 때로 위로받고 때로 도전받고 때로 좌절하고 하지만 이 기본적인 신뢰 가운데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와 함께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얘기를 더 했는데 크게 방해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25분 정도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냥 요즘 상황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상황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의 소망은 항상 있어요. 소망은 항상 있어요.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게 우리의 완고함이에요. 소망은 항상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망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심각한 것에 상황이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분명히 항상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될 거예요. 바닷속에서 땅을 일으키신다니까 소망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 내 내면의 문제 가운데, 내 관계의 문제 가운데, 내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내 신앙의 숙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주의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대로 말씀을 진리하면서 깊이 간절히 25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